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특별한 기간 동안에 작정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이든 70일이든 뭐 120일이든 작정해서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떤 특별하고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혹은 뭐 작정 기도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걸 먼저 딱 떠올리게 돼요. 기도, 뭐 기도 응답 이렇게 떠올리죠. 물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었던 의정부 광명교회에서는 매년 1월이 되면은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교육자들은 70일 동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철야 기도를 해요.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아예 침낭을, 개인 침낭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요. 싸가지고 가는데 기도하다가 한두 시간 정도 그 자리에 침낭을 깔고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낮에는 거의 매일 하루에 예닐곱 가정씩 신년 대신방, 이제 신년이니까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년 대신방을 다닙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1월 초에 시작된 70일 기도는 3월 중순이 되어야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달 반 동안 집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는 거예요. 70일을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체력으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서는 하고 체력이 안 되는 사람 못하, 이게 아니고 이 체력의 한계를 그냥 넘어요. 그냥 체력의 한계를 넘고, 왜냐하면 풀로 밤을 새잖아요. 낮에는 신방을 해요. 신방할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방을 해요. 오후와 저녁에는 저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일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을 또 타느라 또 되게 바빠요. 그리고는 또 밤 12시부터 또 기도를 해요. 이거를 70일을 하는데 체력의 한계를 넘어가고요. 영적 한계도 넘어가야 이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처음엔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아,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낮에 신방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는 신방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불평이 막 나와요.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젊은 우리보다 체력도 안 좋으시고 연세도 있으신 담임 목사님도 그때 함께 또 70일을 꼬박꼬박 하거든요.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꼬박 같이 하시니까 원망이 나오다가도 원망할 수도 없어요. 저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래요. 그 70일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70일을 영하의 이 강추위를 견디면서 이 철야 기도할 때 뭐 히터 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 많지 않은데 뭐 그 히터를 켜고 그 큰 교회 본당에 히터를 켜고 이럴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영하의 강추위를 견디면서 철야 기도를 매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영적 근력이라는 게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영적 근력이 붙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일을 밤을 새고 낮에는 예닐곱과정 신방 다니고 오후와 저녁에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이건 체력의 한계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느 순간부터 체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으로 사역하고 영적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에는 기도 응답, 소원 성취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 길러지고 영적 능력이 더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자꾸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에 많은 변화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밥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게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게 우리의 체력을 길러가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기도는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체력을 길러주는 게, 예, 영적 건강과 영적 체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3장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의 모습과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야곱이 저 멀리 바라보니까 20년 만에 만나게 될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폭염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살고 있었던 그 에돔, 그 세일 그쪽에서부터 야곱이 찍은 야복강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뭐 걸어서 왔겠어요? 막 낙타를 타고 여러 가지 뭐 말을 타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400명이 막 말소리가 막 말바국 소리와 낙타 뭐 소리 뭐 들려가면서 저기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마치 군대가 막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죠. 자, 20년이나 지났음에도 야곱은 이 과거의 그 형의 모습을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형이 얼마나 와일드하고 얼마나 이 과격하고 얼마나 그냥 막 그랬던 형이었는지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은 집에서 그냥 엄마 설거지나 도와주고 뭐 엄마 일거리나 도와주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형은 안 그렇거든요. 형은 완 사냥꾼에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에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에서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의 그 화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는 두 여종과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앞세워두고 그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치면 그 사이에 도망이라도 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없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은 이런 절박한 야곱의 기도와 야복강가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던 야곱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건 역시 씨름을 하듯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야곱을 향해 이를 갈며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에서의 모습이 생생하게 야곱에게는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야곱 이 에서를 만난다는 게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이 겁이 나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겁나는 게 있어요. 다른 거 순종하겠는데 그게 안 되고 그게 넘어가야 될 어떤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겠는데 아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던 그 야복강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부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그리고 4절도 보세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려왔었던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가 막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놈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400명이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외삼촌 라반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야곱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하나밖에 없는 내 형제인데 그래 과거는 과거고 어릴 때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고 내 우리 내 동생 안아줘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쑥 들어와서 마음이 그냥 녹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혈육의 정으로서 그를 맞게 하셨어요. 야곱도 과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라도 형의 이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자 하는 야망가였어요. 평가를 다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이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걱정하던 그 앞에 상황이 두려웠어요. 기도하고서도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보다는 좀 낫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은 편해졌는데 그래도 두려운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을 딱 만나는데 상황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히 형의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처절하고 절박하게 간절한 기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철저한 기도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관용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장면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일생 중에 가장 처절하게, 절박하게, 정말 이 환도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게 이 야복강가에서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부드럽게, 평안하게 싹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도, 상황과 환경도 변화시켜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면과 인격과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기도의 포인트는 기도 응답,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응답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를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거기에 환경과 상황과 문제의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의 문제들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외부적인 환경들은요, 따라서 와요. 따라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